예, 에스라기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스라기 4장 1절에서 5절,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겉으로는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죠. 성전 건축은 유다인 유배를 간 이후에 그 땅을 지켜온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그 주인 없는 땅을 비워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남아있던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2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오. 아시리아 임금 에사로 핫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올라온 날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임금 제국에게 망했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은 그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저곳으로 보내고 또 저곳의 사람들을 일정 부분 저곳으로 보내면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과 또 물리적인 피를, 혈연 관계를 섞어버려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말살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정책을 썼고, 그 정책의 뭐 피해자들이, 그들도 피해자이긴 합니다만, 그 해배 이후에 돌아온 유다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어떤 식으로든 재건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뭐 우리도 같이 살 거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유다인들은 그들을 자신의 민족을 여기지 않고 배제합니다. 하지만 그 배제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은 유다인들의 성전 건축을 오랜 시간 동안 방해하죠. 어쨌든지 간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기득권이고 또 그 제국으로부터 뭐 이전에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페르시아도 그렇고 어떤 그 대리의 통치권을, 그 다스림의 그 권력을 그래도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대립하면서 유다인들이 엄청난 방해를 한동안 받고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5장 1절에서 17절,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다.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학가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지카리아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느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지룹바벨과 요차덱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 곁에 서서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유배 이전에는 보기 쉽지 않았던 그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죠. 그 여우차대의 아들 예수아가 추측컨대 사제 집안으로 보이고, 스알티엘의 아들 지룹바벨이 왕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학가이와 예언자와 지카리아 예언자, 하여튼 그 예언자들 두 명까지 해서 이 사제와 왕족과 예언자들의 손발이 착착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이처럼 이 세 직분, 구약성경에서 이 사제, 왕족, 예언자는 하여튼 거의 대표적인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 세 직분이 이렇게 손발이 맞는 모습은 사실은 그 유배 이전에는 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유배 예언자 집단이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용기를 북돋았을 것이고, 왕족과 사제가 그 힘을 모아서 제사를 바치고 성전을 짓는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만 유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이 단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쭉 이렇게 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최악의 상황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외환의 큰 어떤 외환적인 요소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뭉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민족들의 모함에 대해서 앞서 얘기 드렸죠. 뭐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이 이제 그들의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그 모함에 대해서 이제 선대 왕이 그들에게 내려주었던 칙령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다각도의 시도를 합니다. 선대 왕이라면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제1년에 키루스 임금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라는 등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이 끄집어내올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바빌론 임금 이야기까지 끄집어낸 걸 보면 상당히 다급한 모양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시금 그 집을 완성시키려는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다르달 초사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라고 합니다. 힘든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유다인들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성전 건축으로 이 성경 안의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유배 이후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을 지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 시대 때 그 성전은 헤로드 대왕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룹바벨의 성전은 이 세 가지 성전 가운데서 가장 작고 보잘것 없었겠지만 가장 힘이 없고 그 뭐 재물도 없을 때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삐까뻔쩍하게 지을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종교적으로는 가장 순수했던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솔로몬과 헤롯의 성전은 이 권력자가 주도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자신의 어떤 통치 수단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 부속 건물이죠. 그런 시기라면 주룹바벨 성전은 유배 소론 백성이 중심이 되어 세운 성전이고 성전이 그 건축의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때도 그 솔로몬의 성전도 그 솔로몬 왕궁의 하나의 부속 건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헤로드 대왕도 뭐 비슷했죠. 그 주변에 성전과 뭐 다른 성이 있었고 그 하여튼 유다인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온화한 정책의 하나로 성전을 지어준 것인데 그래서 한동안 이 지룹바벨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와 종교생활은 아마도 가장 순수하고 신실한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에즈라기의 주인공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7장에 다다라서야 에즈라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에즈라기지만 에즈라는 책의 후반부가 넘어서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예루살렘 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 주룹바벨과 예수아가 갑자기 보이지를 않습니다. 8절 에즈라는 그 임금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10절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자, 에즈라기의 전반부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외적 재건, 건물들의 복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면 이제 책의 후반부는 에즈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유다인들의 내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내적 기반을 다지는 그 전개의 중심, 첫 번째 정책으로 혼종혼의 금지가 바로 나옵니다. 좁게는 혼종혼의 금지입니다만 그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이제 거의 차단하는 게 궁극적인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은 그 신약의 복음의 시대 때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청했을 때도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기억을 하실 테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주 복음서 중간중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이방인과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유다 백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그 뿌리가 사실은 이 유배 이후에 이러한 종교적인 정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내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에즈라의 정책 방향은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이러한 의도는 사실 페르시아의 정책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각 민족의 종교는 존중하면서 그 민족을 또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예속시켜 놓는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튼 에스라기의 저자가 보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9장에서 10장입니다. 유다인과 이민족 사이의 혼인. 그 전반부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 혼인의 정결성,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에스라기 후반부의 숙제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유배자들이 그곳 이방 민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혼종원 금지가 외치게 되고 극소수를 제외한 온 회중이 찬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중은 장마와 겨울을 피해서 이 겨울이 그때 그 지역은 우기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도록 몇 달 말미해달라고 청했고 에스라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석 달 동안 외국 여자와 혼인한 모든 남자를 조사한 다음에 갈라서게 만듭니다. 대단한 정책이죠. 이렇듯 에스라의 시대에 외국 여자들과의 혼인이 문제시 된 것은 이제 그들이 결국에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유다의 남편들까지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창세기부터 에스라에게 이르는 구약성서 전체에 이제 덮어쓰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면 중간에 이방인과의 혼인을 허락을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또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부분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후반기의 정책이 구약성서 전반에 그 삽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탈출기 34장 뭐 10절에 17절 뭐 신명기 7장 1절에 11절 이런 데를 보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오경과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에 관해서 관대한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이방인과 혼인하라라는 율법은 정확하게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혼인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그래도 뭐 아예 권장하진 않죠. 권장하진 않지만은 뭐 그걸 또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이방인과의 혼인은 율법으로 규정되기보다는 그런 신앙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혼인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결국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는 일은 공동체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모두의 합의를 끌어내야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결정은 단호했지만 그 말미를 주는 등 회중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결정을 신중하게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따르기가 너무 어려운 이 정책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에 매달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이방인 여자들과 혼인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단식과 기도와 참회의 눈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의 중지를 모아 단호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백성 정체를 정화시키는데 에스라는 성공하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유배 위에 이스라엘에 에스라는 뛰어난 지도자로 우뚝 섰다라고 이제 뭐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 공동체의 구조화로 절정에 이를 운동, 즉 흔히 유다이즘, 뭐 시오니즘이라고 부르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이즘의 운동은 사실은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근대까지도 뭐 지금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에스라는 귀향살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귀향살이 하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던 주민 및 인근 백성들과 피를 섞은 사마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기준으로서 결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향살이 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부터 숨어있던 갈등이 어쨌든 지속적인 형태로 또 드러나기도 했고요. 이제 맞서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귀국한 사람들 대부분이 에스라와 동조했다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봐도 그 사제계 역사가의 어떤 묘사일 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내가 가족들을 버릴 바야 내가 내 민족을 버리겠다라고 떠나간 사람들도 상당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에즈라기는 그런 반대 목소리는 치우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에즈라 사제의 정책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이즘, 선민세상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현대까지란 유다이즘은 이어져오면서 역사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고요. 또 사실 지금의 유다교는 이 구약의 시대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계사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엄마만 유다인이면 뭐 아빠 쪽이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낳은 자식들은 유다인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확대된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또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슬하게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